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미 결정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걸어야 하고 주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삶이 결정나 있기 버렸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으니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자기 종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될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주께서 아신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나의 백성을 알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불의에서 떠났다 아니면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떠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즉 주님은 자기 백성에 자기에게 속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는데 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기 백성이 누구신지 아시면서 이런 백성으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물 비유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그물 비유를 읽을 때에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읽으면서 어쩌면 단순히 천국을 이해할 때 주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 그 나라로 생각하며 천국으로 생각하고 또한 교회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제자된 수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에 이것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때 심판이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옛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과연 옛것과 옛것 즉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밭에 보화를 찾아가지고 나오실 것입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또 한 번 바다 진주를 찾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새 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둘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너희가 이 말의 의미를 아느냐라고 말할 때 예, 그러하웨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51절에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값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면 진주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고 누룩처럼 점점점 자라가는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 모든 내용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고 지금 이 13장에 적어도 기록되고 있는 일곱 가지 비유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바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드려야만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그 교회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교회가 새롭게 될지라도 주님의 교회, 즉 그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해 주시는 주님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물고기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물고기를 아십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천국은 바다에 치고 그물을 모으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둘째, 세상에는 끝날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세상 끝날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첫째, 천국은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에 그물을 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어부라고 한다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경험일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 몇천 어부입니다. 그래서 어부의 이미지로 천국을 설명해서 매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물 비유를 대할 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은 포도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포도원 비유로서 천국을 설명하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비유를 포도원으로 설명하고 천국의 비유를 어부의 관점에서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잘 이해하여도 이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포도원 비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경험으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성경으로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성경이 과연 포도원 내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경청해야만 합니다. 그 경청을 토대로 포도원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그물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물 비유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그물 비유를 생각하면서 단순히 아, 어부의 이미지로 설명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그물을 설명하고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바다에 설명하고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말하기에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경청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천국은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바다의 이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다는 단지 광활하고 깊은 심연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다는 엄청난 자원이 있다라는 그런 자원의 측면도 아닙니다. 바다는 우리가 볼 때 무서운 풍랑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본 이 바다의 의미는 이방 나라의 의미입니다. 즉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외에 이방 나라를 표현하게 될 때 바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고기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의 세계에 물고기 있었다는 것과 때때로 바다의 괴물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있었는지 어떤 물고기가 등장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다의 물고기 이야기할 때 이 바다의 바다 괴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테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큰 물결 속에 빠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계시적인 행동이고 예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곧바로 숨이 멈추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장렬하게 죽었다라고 말해야 하고 그 죽음을 두고 자기 죄가 자기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바다 괴물의 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주를 그 배 속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바다 괴물이다라고 말할 때 때때로 이 바다 괴물의 이미지는 이방의 왕들, 이방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방의 지도자들의 품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되어지고 남유다는 또한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어도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서 바다 괴물에게 삼킨 바 되고 토하여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 괴물이 만약 이방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이방의 백성들이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바다 가운데 있는 그물을 치고 거기에 물고기가 걸렸다라는 이 말은 그곳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걸려있는 그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적어도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 자신을 보일 때 각종 재물을 가지고 보였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소재물과 그리고 또한 각종 동물 제사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주님의 성전에서 바다의 물고기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이 제사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바다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을 만한 어떤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분명히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고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먹었다라는 것은 이미 레위기의 말씀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에서 말했습니다. 정한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물고기는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떤 뱀이나 어떤 우리가 뭐 먹고 있는 이런 장어 이런 내용들은 먹을 수 없겠지요. 그 시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동물 제사와 그리고 식물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 어류를 통하여서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구약에서 언약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은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 괴물도 아니고 그들은 바다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그 고기를 드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왜 지금 바다에 물고기를 먹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왜 몇 명의 제자들을 어부로 선택하셔서 그 어부들에게 너희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방의 백성들을 모으는 천국으로 모으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그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그물이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만 사용되는데 약 세 종류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두 단어는 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큰 물고기를 모으는 그것과 또 움직임을 방해하는 그래서 물고기가 움직일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이게 아마 유망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방해해서 고기를 잡는 아주 작은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물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 그물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먼저 앞에 단어에서 큰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뒤에 있는 단어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올가매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물고기는 성경에서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 그물은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그물은 온갖 물고기를 다 잡아들이는 그런 그물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두 배의 그물을 묶어서 한꺼번에 쭉 몰아서 고기를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항구에 이쪽에는 고정된 그 철에다가 그 그물을 묶고 저쪽에는 배에다가 그물을 묶어서 쭉 돌아와서 모든 물고기를 한꺼번에 다 잡는 그런 그물을 의미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저인망으로 잡고 있는 이 놀라운 그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큰 그물, 온 물고기를 다 잡는 그 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방인들 가운데 모든 백성, 즉 의인과 악인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다 모아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의인과 악인이 섞여있고 또한 그 가운데 불안정해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날에는 다를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세상에는 끝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세상의 끝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8절에 그물이 가득함에 물 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름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이 세상의 끝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9절에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 끝날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는 그런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끝날, 이 날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주라고 하는 아니면 어떤 세계라고 말하는 그 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는 대로 최종 종말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까? 즉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진 삼위 하나님과의 완전 교제가 있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가져오시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세상은 단순히 땅을 가진 세상, 즉 온 세상을 의미하기보다는 차라리 시대, 세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이사오리까? 주님이 파루시라는 그 임하심, 그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에 사용된 모든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 세상의 끝날, 마지막 심판은 그날, 그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자들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의 끝날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는 세상의 끝날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끝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 세대의 끝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실 것인가? 끊임없이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인데 그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디모데는 말합니다.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이 미쁘심을 변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 변화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이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주의 임하심, 즉 파루시아와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세대의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급하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메시아의 출현 이전 시대를 의미합니다. 즉 메시아가 다시 파루시아는 그 이전 시대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 이전 시대를 말할 때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오는 세상, 즉 마지막 날에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계속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두 세상이 중첩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도는 여전히 성전에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이상 성전의 제물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70년 파괴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임한 은약적인 진노에 관한 예수님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를 두고서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다라는 이 새 시대의 서막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끝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아담과 같이 그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아서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교제하는 세상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되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욱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왕을 세우심으로 율법의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왕의 집을 연결하여 짓는 그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로 등장을 하고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천국적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안전을 하나님 손안에 두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 그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가 아니라 산당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산당에서 가나안 신들을 불러서 자신의 구원을 기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신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여로보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들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집분자를 세웠습니다. 다음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신다 라고 고백하는 그 초막에 성령의 임함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날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가나안 신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들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아합 이후에 왕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과 유다의 이름이 거의 같아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사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포로로 파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포로로 이방에 팔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식양대로 하나님 성전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며 자신이 성전 내시고 나를 통하여 예배할 때 나는 너희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지 않는 세대를 두고서 세상의 끝날에 말합니다. 이 세대의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가운데 저인만 그물 가운데 모인 그 물고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AD 70년까지 악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가 함께 섞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세상의 끝날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바다 가운데 얻은 진주와도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즉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좋은 진주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 49절에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고르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려서 바깥 어두운 데 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좋은 물고기가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선하고 덕스러운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나쁜 물고기는 그렇지 않은 물고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이야기할 때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에베소의 말씀처럼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는 것으로 구분했을까요? 제자들이 바라보게 될 때는 적어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이미지가 이미 그들 가운데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가 이 말의 의미를 아느냐라고 말할 때 예, 그러하외다.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과연 어떤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이 정한 물고기고 무엇이 부정한 물고기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무엇이 정한 물고기고 무엇이 정하지 않는 물고기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정결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한 물고기고 무엇이 부정한 물고기인지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몸에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은 몸에 좋지 못하고 굉장한 병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먹지 말라 그랬다. 도리어 그렇지 않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과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우상에게 드린 그 모든 재물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식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부정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짐승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땅의 짐승들에 대해서 듣게 될 때에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을 말할 때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굽이 갈라진다라는 것은 신발을 신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 땅과 접촉하지 않는 사람, 즉 땅은 너른지나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땅과 접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세김질하는 그 사람들, 그 짐승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을 신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접촉하게 될 때 더러운 그 신발을 신고 접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합니까? 그들은 더러운 육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추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진 그 의복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라는 그 모습을 과시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왜 정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다라는 말은 땅의 접촉이 적습니다. 부정과의 접촉이 줄어든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것, 더러운 것과 좋은 것, 이 물고기에 대한 비유는 단순한 이유가 단순한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땅과 접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께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담겨진 그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기가 정결한 고기이고 어떤 고기가 못된 고기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철저하게 성경에서 어떤 고기는 정결하고 어떤 고기는 정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 물고기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께서 이제 천국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땅의 보화들을 캐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진주를 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큰 그물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그 땅에 보관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옛것과 새것을 가져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옛것과 새것을 가져 나오게 될 때의 그 모습들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이 그대로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옛것과 새것이 들어가게 될 때 가라지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좋지 못한 고기는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즉 부정한 고기는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 가운데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않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 세상이 공존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다면 그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예수만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백성들은 예수만이 나의 주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를 알기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며 나는 그 행위로 그들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새 법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비록 주의 나라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위협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있을 신실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찾아올 그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정결합니까? 세상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세마포 옷 입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하면 날마다 자기를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도리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산 사람입니다. 주의 교회는 땅에 대해서 죽은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 백성들이 모인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곳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그들이 이 교회 가운데 헛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한 내용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그물 비유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주님이 사역할 당시에는 보화와 땅의 보화와 바다의 진주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당신의 나라를 가져오실 그때에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보화와 바다의 진주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교회로 주 앞에 등장하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의 백성들은 심판의 날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옛 율법을 따르며 그것이 정당하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 예수께서 주신 새 법을 받아들이며 그 새 법 가운데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그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주의 교회는,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아멘.